정말 기쁘고 행복한, 정확히 해석은 안 되나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당에 이렇게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온라인에서 또 다른 교육관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12년 전에 강남교회 부임해서 송태호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3주차시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미리 저축을 해놓는 거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놓칠 때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는 정말 귀한 영적 자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기대하시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대로 새해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신 거 맞죠? 그냥 완참을 목표로 온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일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죠. 세 번째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받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이 이렇게 울컥하든지 뭐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든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은혜의 주체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심각한 오해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결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3주차 오고 있는데 이게 맥 빠지는 소리인가 이럴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사례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처음에 없으셨는데 어떤 인간의 열심 어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셔서 생명을 뭐 연장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기도 응답이 인간이 정성을 다하는 어떤 노력의 산물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의 어떤 애씀의 결과를 통해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버리게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도생활이 뭐 교리적으로 말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또 신인협력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거기에다 보태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중언부언할 수가 있고요. 주문과 같은 주술을 반복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딱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무 평범한 개념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대답을 주셔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전제가 되죠. 그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까? 서로 아는 관계일까요? 어때요? 서로 아는 관계. 잘 알고 있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 존재한다는 것 아는 정도로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마치도 기도를 위급할 때 112에 신고 전화하듯이, 아니면 119에 불 꺼달라고 기도하듯이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다 해보셨죠? 새벽부터 웬 사랑 이야기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을 안 해? 그냥 이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을 해봤어야죠. 뭐 말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거나 뭐 고민하고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필요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는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쁨의 대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쁘세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한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거기서 대화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과연 여러분들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가 끝나고 교회를 놀러 갔는데, 저쪽 쪽방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교회를 잘못 들어왔나?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배 형들 누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를 이 쪽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똑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선배들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전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친아버지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기도를 처음 듣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급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가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처음으로 학생들과 방언을 받게 됐어요. 이제 하도 거기가 힘드니까 전도사님이 너희들 은혜 안 받으면 못 내려간다 협박을 하셔가지고 비상 임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 2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막 성경책까지 밟아가지고 성경책이 찢어지고 그 기도원이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문 열고 나가보니까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도 생활이 저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또 교회를 가니까 권사님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구나. 섭섭해요. 좋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아요. 거의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공동체가 귀한 것은 기도를 배우는 거죠. 기도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아직 못한 사람들,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특별 기도회잖아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크게 하시고 또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마음으로 따라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크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차니까 기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화를 덧붙이셨어요. 저는 오늘 그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고 성령을 구해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이죠. 예화는 어느 날 밤에 긴 여행을 마치고 한 친구가 갑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겠죠? 피곤하고. 그래서 먹여서 재워야겠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까운 친구 집을 방문해서 좀 음식 좀 빌려달라고. 근데 이미 야심한 시각입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냐.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애들 깰 건데? 안 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또 최근에 설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기도에 대한 오해를 낳는 결정적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땜으로 인하여서는 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간청한 사람 누구일까요? 간청함의 또 정확한 의미는 과연 뭘까요? 간청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간청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간청한 사람은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떡을 빌려주는 사람일까요? 지금 섣불리 대답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자, 개혁성경에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친구면 빌려줘야지. 친구가 간청하면 빌려줘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벗댐으로는 안 해주지만 간청함으로는 또 해준다. 도대체 간청함이 뭘까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자, 만약 간청한 사람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고 이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아나이데이아의 의미가 부끄러워하지 않음 혹은 뻔뻔함 내지는 무자비함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구하는 자의 끈질긴 뻔뻔함이 기도 응답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결론이죠. 어쩌면 오늘 그런 마음 자세로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 강청기도라는 말이 등장했었습니다. 강청. 강청이란 말이 뭐예요? 강하게 요청한다는 뜻이잖아요. 강하게 요구한다. 자, 이러한 해석과 결론을 따른다면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다소 강력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했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공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신 거죠. 그죠? 정성이 부족하다. 또 그 정도 기도했건 나는 응답을 안 해.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속된 말로 하나님의 바지 꼬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 그냥 응답해 줄 때까지 늘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가? 더 크고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응답 허락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간청한 사람을 반대로 떡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를 안과 아이데이아의 합성어로 보게 되면 해석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헬라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not,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데이아는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다시 해석하면 결론이 떡 빌려주는 자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빌려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이 본문은 수치와 명예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일이에요. 명예는 반대로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간혹 보면 명예 존속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잔인한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 가족들이 동원돼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지금도 고대 근동 지방은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자기 집이나 마을을 방문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도 그 집과 마을의 수치이자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끈질김이나 뻔뻔함이 아니라 떡을 빌려주는 사람의 명예 때문에 결국에 떡을 빌려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즉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빌려준다. 이것을 그대로 기도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명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자,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즉 그 이름의 명예를 놓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기도의 가르치심을 최종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13절에도 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악한데, 사랑이 없는데. 체면 때문이죠. 체면 때문이죠. 하물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분의 명예를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럼 나 오늘부터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또 이상한 쪽으로 적용이 가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순간인가 식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위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아요? 일상이 평범한데, 일상이 평안한데 누가 기도합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미래가 안심이 되고 내 계획대로 다 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라도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기도가 뭔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말로 위대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고발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속내를 드러내신 장면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모세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길이 없다. 난 포기하고 싶다.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자,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기도가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해,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해. 결정적일 때는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도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 우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불가능하다. 자, 이어서 34장 9절 10절 계속해서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목이 뻣뻣하시죠? 어때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농경사회에서 그 소가 이렇게 주인의 이끔대로 이끌지 않고 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이렇게 이게 목이 뻣뻣한 거 이거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을 뻣뻣하게 해서 나는 당신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목이 뭐냐, 목이 뻣뻣하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11절 1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모세의 기도에 보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찌하여.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흔한 말로 하면, 아휴, 참.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 도대체 어쩌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니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이 여기에서 멸망당하고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면 결국에 수치를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성난 아이를 다루듯이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아이를 타이르듯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어때요?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까? 신성 모독 같습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또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죠. 끝나지 않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좀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맞으셨는데 그 결정타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까먹으시고 뭐 치매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딱 들고 나와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제 와서 그 언약을 어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맹세를 스스로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맹약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들을 죽이시겠다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1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장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바꾸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위기 앞에 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대화한 바로 그런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예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 친구 먹은 사람, 하나님하고 친구 먹은 사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친구를 찾고 계세요. 친구.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보면 하나님도 속상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불타 계시잖아요. 이게 다 감정적 요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도 들어봐야죠.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 내가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 그리고 내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감정,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말 말고 내가 정말 너를 보면 안타깝다, 내가 너의 가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 나라 이민족이 꺼져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100년 전에 벌써 사라졌어도 사라질 이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이 나라를 대세상 국가로 세워서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나의 비전이었는데 참으로 속상하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친구의 관계가 돼야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말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한테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하죠.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배신당할 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나의 속사정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도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잘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다윗이 있죠. 다윗. 네, 다윗은 물론 골리앗 물리친 용장입니다. 네, 이스라엘 땅을 통일시켰던 뿐만 아니라 주위 인근의 나라들을 다 조공받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시편의 기도문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인생도 결국에는 옳다, 의롭다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이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은사를 가지고도 감당할 길 없는 깜깜한 인생길이 앞두고 펼쳐질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한번 불러주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품, 한번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그분을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기도죠.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쩌면 11조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인간의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우리아는 또 죽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태평성대 때 군사를 개수하여서 백성들을 재앙으로 몰고 갔던 군주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해야 될, 백성들을 안전하게 풍요롭게 인도해야 될 왕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불안에 몰고 가고 병을 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에 기대어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죠. 성품의 근거에서.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식탁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새해도 인생의 골짜기는 찾아올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내년 25년이 되면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다 저절로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인생의 또 다른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다시 만나는 겁니다.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짓된 상상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보, 세상은 망할 것이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세상은 저절로 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비어도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별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냥 달라고만 하고 궁색할 때 받기만 하고 또 위기 모면하는 그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는요, 특별한 어떤 순종이나 믿음의 삶이 따로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상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돼버려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세요.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울함이나 공황장애나 그런 자살 충동이나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했던 것, 난 저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아, 받는 분이 아니구나, 아니고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기대어 하나님의 친구로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친밀하게 대화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아는 울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강남교회 근처에 성로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울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표정이 항상 똑같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고아는 왜 울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울었겠죠. 그런데 고아는 울어도 그 울음을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아,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조금 게으르다고, 조금 불성실하다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가 머리로 있는 교회의 명예, 그 수치에 관련해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교회와 그리스도인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시죠? 어떻게 구하래요? 이건 구하고 이건 구하지 말래요? 아니죠? 여러분, 급하면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다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실 거 주시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작은 일도 기도하세요. 큰 일뿐만 아니라 가정일도, 직장일도, 배우자의 일도, 그 어떠한 일도, 또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연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여러분들보다 앞으로 더욱더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소리라도 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못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못 그래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까지 아끼셨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개인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고 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나라 이민족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움직이시기를 원해요. 기도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있게, 우리 힘있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듣자. 아버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